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워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로 나오신 3일의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창세기 26장은 이삭의 삶을 집중하여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삭의 삶을 통해서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 무너지는 인간의 연약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 때에도 그 땅에 흉년이 있었는데 세월이 흐른 뒤에 다시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면 모든 어려움이 사라지고 늘 평강할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약속의 땅에도 흉년은 찾아온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약속의 땅에도 흉년을 허락하실까요? 이 흉년은 단지 먹고 사는 환경의 문제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 결핍이 찾아올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광야와 같은 흉년의 때를 만날 때 비로소 내 중심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와 세상을 더 붙들고 있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내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는가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모습입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곳 없는 흉년을 만날 때 그 자리에서 오히려 우리의 진짜 믿음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과거 아브라함은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나일강이 흐르는 애굽은 당장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인간의 판단으로는 가장 현실적이고 안전한 선택지였습니다. 그렇게 이삭 역시 흉년을 마주하자 본능적으로 애굽으로 갈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삭의 걸음을 멈춰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여기서 거주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구루입니다. 이 말은 그 땅의 주인이 되어 완전히 정착하여 살라라는 뜻보다는 나그네로서 잠시 머문다는 뜻에 더 가깝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약속의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처럼 살게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는 사람으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 백성의 삶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받았지만 그 완전한 성취는 아직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유한한 세상의 풍요와 안전보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애굽은 현실적으로 더 좋아 보였지만 그것도 잠시뿐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나그네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나그네의 자리에 머물게 하신 뒤 그가 진정으로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데요.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창조주가 직접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신 이 약속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던 언약, 곧 땅과 자손과 복에 대한 약속이 이삭에게 이어지고 있음을 다시 확인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4절은 구속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여기서 자손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제라입니다. 이 표현은 먼저 아브라함의 후손을 가리키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계보를 통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은 한 사람의 생존을 위한 말씀을 넘어 선택하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 마치 아브라함의 완벽한 순종 때문에 아들인 이삭이 복을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역시 흉년을 만나자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또한 두려움 때문에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았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실수하고 넘어지는 아브라함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끊임없이 그의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하나 교정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독자인 이삭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만큼의 순종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5절은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흉년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이삭에게도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큰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이어서 6절을 보시면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랄에 머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7절이 시작되면서 이삭의 내면 깊은 곳에 있었던 연약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인 장면이 낯설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같은 방식으로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던 것을 보았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현실을 생각하면 이삭의 이러한 두려움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힘 있는 자가 남편을 죽이고 아리따운 아내를 빼앗는 일도 가능했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제거 대상이 되는 남편이 아니라 혼인할 수 있도록 돕는 남동생의 역할이 되어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본문이 보여주는 더 깊은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이 되겠다라는 약속을 받았지만 두려움 앞에서 자기 안전을 앞세웠습니다. 이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창조주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 약속은 잊어버린 채 당장의 현실에 눈앞에 위협이 너무나 크게 보였습니다. 결국 이삭의 근본적인 문제는 현실의 두려움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크게 자리 잡았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당장의 현실의 물질적인 부분, 관계적인 부분, 또 여러 건강적인 부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약속을 잃어버리고 당장의 두려움에 갇힐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8절을 보시면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이삭은 리브가를 밖에서는 누이로 그리고 집 안에서는 아내로 대하며 오랜 시간을 지내야 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이 없는 듯 보였지만 그의 마음에는 늘 두려움과 부담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거짓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드러내십니다. 어느 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밖을 보다가 이삭과 리브가의 친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진실을 알게 된 아비멜렉은 즉시 이삭을 불러들여 추궁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여기서 우리는 아이러니를 보게 됩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야 할 언약의 상속자가 도리어 이방 왕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죄와 영적인 민낯을 드러내게 하시고 또한 돌이키게 하십니다.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삭의 거짓말은 모두 드러났습니다. 블레셋 왕과 백성들을 속인 죄로 아마도 죽임을 당할 수 있고 당장에 큰 벌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아내인 리브가를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결과가 있더라도 할 말이 없는 처지가 되어버렸죠.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수습할 수 없는 그러한 실패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상을 뒤엎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방 나라의 왕이 이삭과 리브가를 보호합니다. 그것도 직접 어명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비멜렉이 특별히 선하거나 자비로워서 일어난 일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백성을 지키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세상의 왕의 마음까지 다스리시고 움직이시는 주권적인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방의 왕이 나그네와 같은 이삭을 위해 직접 명령을 내리고 보호한다라는 것은 사실상 당시 시대에는 불가능한 일, 없는 일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장면은 결국 인간의 계산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섭리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붙들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자기 힘으로 아내와 가정을 지키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현실의 두려움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실패한 이삭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왕의 권세까지 사용하셔서 그의 가정을 지키시고 그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두려움 앞에서 흔들리는 이삭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모습은 이삭만의 모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나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도 삶의 흉년이 오고 두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앞의 현실을 더 크게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실패한 이삭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연약한 또 무너지는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붙들고 계십니다. 이삭은 두려움 때문에 자기 아내를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참된 신랑 대신 예수님은 신부된 우리를 지키시고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믿음의 크기나 행위의 온전함이 있지 않습니다. 끝까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3일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흉년과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를 덮으시는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흉년과 두려움의 자리에서도 은혜의 언약을 붙들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도 거침없이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흉년과 두려움의 자리에서도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언약과 신실하심을 더 굳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